마가복음 65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14번째.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에 있는 주님의 사역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침례 안에서 그분이 종교와 문화에 속한 것들을 끝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 안에서 그분은 왕국에 쓰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합니다. 한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며 또 한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왕국에 쓰이신 그리스도가 그 안으로 뿌려진 흙이 되는지를 보기로 합시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자라게 하는 흙.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자라게 하는 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례가 묘사하는 그림에 의하면 그들은 병들고 오염되고 중풍병이 들고 마르고 부패하고 귀먹고 벙어리 되고 소경되고 심지어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가 씨로서 뿌려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자라야 할 흙으로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흙은 병들고 오염되고 중풍병 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이 흙은 벙어리 되었으며 심지어 귀신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러한 종류의 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주 예수님은 흙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1장 14절과 15절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것을 봅니다. 이후에 즉시 우리는 주님이 그분의 네 제자들, 즉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주님이 쓰이신 자신을 사람들 안으로 뿌림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음을 지적했습니다.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우리는 주님이 왕국에 쓰이신 자신을 뿌릴 흙으로 네 사람을 모으셨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주님을 따름. 1장 16절부터 20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모았을 때 그분은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16절은 우리에게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주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배 안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꾼들과 함께 베어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네 제자들이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바다까지도 버렸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복음서들을 읽었을 때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었습니다. 나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후에 나는 예수를 따르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든 예수께서 하셨던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온화하고 친절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온화하고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나는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러하다는 이해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는 이런 식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원숭이에게 사람과 같이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에 비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원숭이가 사람과 같이 앉고 서고 걸을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씨이신 자신을 그 안으로 뿌리기 위한 흙으로 제자들을 모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뿌리기 위한 그분의 목적을 위해 그분의 주머니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흙을 치료함. 하나님께 선택됨.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주 예수님이 자신을 그 안으로 뿌리기 위해 흙을 모아 그분의 주머니 안에 넣으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사례들에 의하면 이 흙은 가련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께서 어찌 병들고 오염되고 부패한 흙을 사용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처럼 쓸모없는 흙은 던져버려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들을 던져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 예수께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점찍은 바 되었으며 예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들을 거절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창세전에 그들을 선택했으며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흙인 제자들이 그처럼 가련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그들을 던져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흙에 대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이 가리키듯이 그분은 이 흙을 치료하여 좋은 흙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마가복음에 따라 이 흙이 가련한 상황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 흙이 치료될 수 있었습니까? 흙이 치료받는 합당한 길은 그것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몸에서도 발생하는 치료법입니다. 사람의 몸을 창조하실 때 이러한 원칙을 정하심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람이 일단 병이 나면 그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 안에는 죽음과 부활의 원칙, 즉 옛것은 죽어나가고 새로운 무엇이 솟아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옛것은 죽어나가고 새로운 것이 산출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생명의 원칙을 통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께서 왕국에 씻은 자신을 뿌릴 흙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흙은 오염되어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흙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그것을 던져버리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흙은 아버지가 예정하고 점찍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흙을 치료할 어떤 방도를 강구하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주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분의 주머니 안으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분의 주머니 안에 있는 흙을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그분은 흙을 십자가로 이끌어 죽게 만들고 그 다음이 흙을 부활 안으로 이끌어 치료하십니다. 주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서 죽었으며 그분의 부활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흙은 치료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주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소경으로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커다란 실수를 많이 했다는 사실은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흘긴 제자들을 모으신 후 주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모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3년 이상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선택한 모든 자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들을 이끄신 후 그들은 치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흙인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치료되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치료들은 이 참된 고침,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발생한 치료를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제자들이 좋은 흙이됨. 사도행전 1장에 이를 때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나머지 120명이 더 이상 병들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열병에 걸리거나 오염되거나 중풍병에 들거나 마르거나 눈물거나 귀먹거나 벙어리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치료되었습니다. 지난 메시지와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가지 문제, 즉 주님의 사역의 배경과 씨이신 자신을 뿌리는 분이신 주님과 하나님의 선택한 흙인 제자들과 흙의 재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치료된 결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회복되어 좋은 흙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4장 8절과 20절에서 말한 좋은 흙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씨뿌림의 완성.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 예수님은 흙을 치료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여 흙 안으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은 해방되었으며 그분의 부활을 통해 이 생명은 흙 안으로 넣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씨이신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뿌리는 주님의 씨뿌림의 완성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한 이 씨뿌림은 이 복음서 전체에 걸쳐 지속되어 16장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매 장에 걸쳐서 주 예수님은 자신을 제자들 안으로 뿌리셨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4장에서 분명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분이신 그분이 왕국의 씨를 뿌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뿌림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다른 종류의 흙, 즉 좋은 흙이 되었으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장들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좋은 흙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잡초가 다시 나타남. 그러나 제자들이 좋은 흙이 되어 그리스도를 경작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잡초가 그들 안에서 다시 자라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는 어떤 잡초가 베드로 안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했음을 봅니다. 잡초가 다시 돋아난 이유는 베드로가 여전히 옛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잡초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 안에서 자라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하늘에 속한 이상, 즉 씨를 이방인들 안으로 뿌리는 것에 관한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여 왕국의 씨를 다른 종류의 흙, 즉 이방의 흙 안으로 뿌리고자 의도하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그 이상의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거절은 베드로 안에서 밀 대신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옛 종교에 속한 것들, 즉 잡초들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야고보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갈라디아서 2장과 함께 상고해 볼 때 우리는 많은 잡초들이 베드로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잡초들이 자라고 있는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잡초들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잡초는 그리스도를 대체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그리스도 이외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이러한 잡초들은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성격의 개선과 영적이고 성경적이며 거룩하고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 사역 아래 있어 왔던 많은 성도들조차도 여전히 그들의 문화와 종교적인 배경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이상이 그들에게 분명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과 투명함의 결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지연시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서의 왕국의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분명한 이상이 필요함.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통적인 이해와는 대조적으로 왕국은 단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통치하는 영역이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들어가는 영역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일종의 영원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분명한 이상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역 안으로 들어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적인 행정을 수행하려고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에 있는 왕국에 대한 관념이 아니며 우리는 이러한 관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 계시하는 바는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분은 왕국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그분은 왕국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림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와 씨가 모두 주님 자신입니다. 주 예수는 왕국의 씨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리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역에서 그분은 왕국의 씨이신 자신 위에 어떤 것도 뿌리지 않으셨습니다.